이유투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피렌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르네상스의 도시, 토스카나의 심장, 그리고 이탈리아 예술과 역사의 보석. 오늘 여러분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특별한 건물 중 하나인 팔라초 베키오, 팔레이조 베크치오로 들어가게 됩니다.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요새 궁전은 피렌체의 심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치의 중심지이자 권력의 무대, 예술의 보물창고, 그리고 유럽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의 증인이 되어온 곳입니다. 중세의 성벽, 톱니 모양의 치장식, 그리고 토스카나 하늘로 뻗어오른 아르놀포 탑을 올려다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렌체의 기억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방을 거닐며 동시에 음모, 영광, 전설로 가득한 세기를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주요 정차지는 가장 웅장한 방, 500인 회의실, 살론디아이 싱퀴센토입니다. 500인 회의실의 탄생, 15세기 말의 피렌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 전체가 신앙과 권력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메디치 가문은 추방되었고, 도미니코 수도사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는 두오모에서 불타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1494년 피렌체는 다시 공화국을 선포하고 폭군을 거부하며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에는 새로운 통치위원회를 수용할 충분히 거대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1495년 팔라초 델라 시뉴리아 안에 전례 없는 규모의 회의장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500인 회의실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피렌체의 법과 운명을 결정할 500명이 대평의회, 컨시글리오 메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회의실은 시모네 델 폴라이올로 일크로나카가 설계했습니다. 길이 약 54m, 폭 23m, 높이 18m에 달하는 이 공간은 당시 어떤 시민 회의실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피렌체 공화국의 힘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광대하고 엄숙하며 장엄하게. 그러나 피렌체의 정치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운명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사보나롤라, 불길, 그리고 운명. 이 회의실의 탄생에 영감을 준 수도사 사보나롤라는 이곳을 순수한 민주주의의 성전으로 구상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덕의 빛 속에서 통치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이 완공된 지 단 3년 만인 1498년, 한때 그를 환호했던 도시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이단으로 고발되어 체포, 재판, 그리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팔라초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시뇨리아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500인 회의실은 살아남았지만, 이미 권력과 배신의 첫 번째 비극을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메디치의 귀환과 새로운 목적. 16세기 초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회의실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장이 아니라 메디치의 위엄을 과시하는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1503년 곰팔로니엘의 피에로 소데리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예술가에게 회의실의 벽화를 위례했습니다. 한쪽 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맡아 앙기아리 전투를 그리게 되었고, 맞은편 벽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카시나 전투를 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천재들의 충돌이었습니다. 움직임과 극적 표현의 거장 레오나르도, 그리고 영웅적인 육체를 창조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앙기아리 전투. 레오나르도는 피렌체 기병과 밀라노 군이 충돌하는 거대한 프레스코화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깃발을 두고 싸우는 인간과 말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장면은 너무나 격렬하고 강렬하여 조르조 바사리는 그것을 분노와 힘의 걸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는 새로운 기법을 실험했습니다. 안료를 회반죽에 열을 가해 바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색이 흘러내리고 형상이 흐려지며 위대한 벽화는 결국 포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루벤스와 다른 예술가들이 레오나르도의 초안을 복제하면서 그의 걸작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카시나 전투. 한편 미켈란젤로는 아르노강에서 목욕하던 병사들이 갑작스럽게 적의 습격을 받는 장면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근육질의 인물들이 재빠르게 행동에 뛰어드는 모습을 에너지로 뒤틀린 신체의 역동성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실제로 그림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1505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를 로마로 불러 무덤을 설계하게 하고 이후에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을 그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피렌체는 그를 역사에 빼앗겼습니다. 만약 완성되었다면 2호를 변화시켰을 두 개의 위대한 프레스코와는 끝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레오나르도의 그림이 아직도 바사리의 후대 작품 뒤에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바사리가 전투 깃발 위에 은밀히 적어 넣은 세르카 트로바, 찾으라, 그리하면 발견하리라 라는 문구가 잃어버린 걸작을 향한 비밀스러운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코시모 1세와 바사리의 변혁. 1540년 코시모 1세 대 메디치가 권력을 잡으면서 팔라초 베키오는 공작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코시모에게 이 홀은 공화정의 토론장이 아니라 메디치의 승리를 기념하는 영광의 무대여야 했습니다. 그는 화가이자 건축가, 그리고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전기 작가였던 조르조 바사리를 불러 홀을 변모시켰습니다. 바사리는 천장을 높이고 피렌체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우애들로 장식된 격자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벽 전체에 거대한 프레스코화를 그려 피사와 시에나에 대한 메디치의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이제 전투는 더 이상 공화국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코시모를 토스카나의 구세주로 찬양하는 왕조적 선전이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의 미완의 비전은 바사리의 웅장한 장식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 홀은 메디치 권력의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정치와 권력의 무대, 세월이 흐르며 살로네 데이 칭퀘첸토는 계속해서 역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공작의 의식, 연극 공연, 정치적 행사들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19세기, 피렌체가 잠시 통일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었을 때, 1865-1871, 이 홀은 국회의 회의실로 사용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탈리아의 새로 태어난 정부가 바사리의 그림 하늘 아래 모여 논의하던 순간을. 오늘날 이 홀은 피렌체에서 가장 숨막히게 아름다운 공간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모든 돌과 붓자국은 야망, 천재성, 그리고 운명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오늘날의 체험, 홀 안에 서서 바사리의 금빛 천장을 올려다보십시오. 각 사각형은 코시모의 승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프레스코화를 보십시오. 승리 속에 얼어붙은 전투들, 영원히 싸움 속에 붙잡힌 전사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층층이 덧칠된 그림을 벗겨내 보십시오. 레오나르도의 격렬한 말들, 미켈란젤로의 근육질 몸체들, 그리고 한때 이 광대한 회의실을 500명의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채웠던 공화국의 꿈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이 바로 500인 회의실. 살론디아이 싱키센토입니다. 피렌체의 과거가 여전히 숨쉬고 예술과 정치가 충돌하며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바사리, 사보나롤라, 그리고 메디치의 메아리가 여전히 공기 속에 머무는 공간입니다. 팔라초 베키오 오디오 가이드 파트 2. 메디치 아파트, 엘레오노라의 예배당, 비밀 통로, 그리고 아르놀프 탑. 이유트루의 소중한 고객 여러분, 다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피렌체의 운명이 정치와 예술의 충돌 속에서 빚어진 살로네 데이 칭퀘첸토 500인 회의실을 떠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메디치 가문이 사적인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요새를 르네상스 궁전으로 바꾼 통치자들의 세계로. 이곳 공적인 전당 뒤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코시모 1세대 메디치 공작과 그의 스페인 출신 부인 엘레오노라 디 톨레도의 친밀한 아파트입니다. 메디치의 입궁. 1540년 코시모 1세는 팔라초 베키오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전까지 이 건물은 피렌체 공화국의 엄숙한 본거지이자 위압적인 시민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코시모는 공화국의 소박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조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 중세 궁전으로 옮겨와 자신의 거처이자 궁정으로 삼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돌로 된 방들이 테피스트리로 따뜻해지고 벽은 신화적 프레스코화로 장식되며 천장은 황금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민중의 집이었던 이곳은 이제 군주의 화려함을 과시하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이 변혁의 중심에는 엘레오노라 디 톨레도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공작 부인 엘레오노라 디 톨레도. 엘레오노라는 평범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나 나폴리 부왕의 딸로서 막대한 재산과 강력한 인맥, 그리고 세련된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코시모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고 두 사람은 무려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메디치 가문의 혈통을 대대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레오노라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술의 후원자였고 신앙의 여인이었으며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 스페인적 뿌리, 그리고 경건함을 반영하는 거처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팔라초 베키오에 마련된 그녀의 아파트는 피렌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엘레오노라 디 톨레도의 아파트. 엘레오노라의 방에 들어서면 곧 르네상스의 보석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녀의 아련실은 조르조 바사리와 그의 작업장이 장식했으며 고대의 강인하고 덕망 있는 여성들을 기리는 장면들로 꾸며졌습니다. 이는 엘레오노라 자신의 덕성을 반영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침실은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조적 모성의 무대였으며 테피스트리와 프레스코화로 꾸며져 그녀를 전설적 여왕들과 여신들의 이미지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매혹적인 공간은 그녀의 개인 예배당이었습니다. 엘레오노라의 예배당, 신앙의 보석. 그녀의 아파트 안에는 작지만 눈부신 예배당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궁정화가이자 매너리즘의 거장인 아뇰로 브론치노가 그린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눈은 곧 풍부한 색채의 빛에 적응합니다. 브론치노는 벽 전체를 성경의 장면으로 덮었습니다. 수태꽂이, 성모가 천사의 정가를 받는 장면, 탄생, 보석 같은 색감으로 빛나는 섬세한 인물들, 예수 강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브론치노 특유의 차가운 우아함으로 표현한 장면. 천장은 천상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사와 성인들이 찬란한 하늘 속에 떠 있습니다. 이곳은 엘레오노라의 성소이자 궁정 생활의 무거운 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개인적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웅장함이 아니라 친밀함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메디치 궁정의 생활. 이 신성한 벽을 넘어 팔라초 베키오의 일상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복도마다 시종, 경비병, 궁정인, 서기, 예술가, 외교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코시모의 아련실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신성로마제국의 대사들이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메디치 아래의 피렌체는 더 이상 작은 공화국이 아니라 힘을 키워가던 공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레오노라의 아파트에서는 음악가들이 마드리가를 연주하고 재봉사들이 화려한 드레스를 수놓으며 가정교사들이 메디치 자녀들에게 라틴어, 철학,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팔라초는 하나의 도시 안에 또 다른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치, 가문, 예술, 신앙이 서로 얽히며 살아 숨쉬는 거대한 무대가 된 것입니다. 코시모의 스튜디오로 비밀의 세계. 웅장한 전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궁전에서 가장 흥미로운 방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코시모의 스튜디오로, 스튜디올로, 서재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서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움의 방이었습니다. 벽은 신화적 장면의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뒤에는 비밀 장식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희귀 광물, 과학기구, 원고, 그리고 메디치 가문이 수집한 보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은 비밀의 공간이었습니다. 공작은 이곳에 숨어들어 자연, 연금술, 신화를 상징하는 물건들 사이에서 사색에 잠겼습니다. 바사리의 비밀 통로. 그러나 팔라초 베키오가 간직한 것은 상징적 비밀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비밀도 있었습니다. 코시모와 바사리는 궁전 벽 속에 숨어있는 비밀 통로와 계단을 설계했습니다. 이 통로들은 공작이 눈에 띄지 않고 이동하거나 위험할 때 탈출하거나 혹은 신하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통로는 팔라초 베키오에서 우피치 미술관으로 이어지고 다시 베키오 다리, 폰트 베크치오를 건너 피티 궁전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른바 바사리 회랑은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 군중과 섞이지 않고 거처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궁전 내부에서도 이 숨겨진 문과 계단은 음모와 탈출, 그리고 극소수만을 신뢰했던 통치자들의 불안을 속삭입니다. 아르놀프 탑, 권력과 감옥, 이제 시선을 하늘로 올려봅시다. 바로 아르놀프 탑, 토레 디 아놀포입니다. 1299년에 궁전을 설계한 건축가 아르놀포 디 캄비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피렌체 위로 95m 솟아오른 이 탑은 시민적 자부심의 상징이자 방어의 도구였습니다. 이곳에서 경비병들은 화재, 침략, 반란을 감시할 수 있었고 위기 상황이 닥치면 종을 울려 시민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이 탑은 단순한 망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알베르게토, 비참함의 작은 여관. 탑 안에는 알베르게토, 알버게토라 불리는 작은 감방이 있습니다. 이름은 작은 여관이라는 뜻으로 부드럽게 들리지만 실제는 끔찍했습니다. 이곳은 정치범들이 최후의 운명을 기다리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수감자 중 한 명은 1433년 이곳에 갇힌 코시모 대 메디치, 코시모 1세의 선조였습니다. 그는 이후 피렌체에서 추방되었지만 나중에 승트럼프하여 돌아와 수세기를 지배한 왕조를 세웠습니다. 또 다른 수감자는 불타는 설교로 유명했던 수도사 사보나룰라였습니다. 그는 처형되기 전 마지막 밤을 이곳에서 보내고 다음날 아래 광장으로 끌려나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좁은 감방의 벽은 피렌체의 격동의 과거를 메아리칩니다. 권력과 몰락이 단지 한순간 차이였음을 일깨워줍니다. 위에서 바라본 풍경, 오늘날 이 탑을 오르면 피렌체에서 가장 숨막히게 아름다운 전망이 펼쳐집니다. 붉은 기와 지붕들이 초록빛 토스카나 언덕까지 이어지고 두오모의 돔은 장엄하게 솟아있으며 조토의 종탑은 우뚝 서있고 아르노강은 햇빛에 반짝입니다. 이 풍경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줍니다. 통치자, 경비병, 죄수들이 한때 함께 바라보던 파노라마입니다. 이곳에 서면 피렌체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쟁, 역병, 음모, 혁명을 견뎌내고도 언제나 다시 일어나 아름다움을 회복한 도시, 그것이 피렌체입니다. 팔라초 베키오 오디오 가이드 파트 3. 시민 권력, 음모, 그리고 시청의 역사. 이돌 회랑을 걸으며 기억하십시오. 팔라초 베키오는 공작들의 집이기 이전에 무엇보다 피렌체 자체의 집이었다는 것을, 1299년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아르놀포 디 캄비오가 그린 비전은 왕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요새였습니다. 이 건물은 도시의 길드에서 선출된 시뉴리아, 즉 피렌체의 통치 평의회의 힘을 구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톱니 모양의 성벽, 높은 탑, 두꺼운 방어 구조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민중의 궁전이었고 폭정에 맞서는 방패였습니다. 내부에서는 프리오리 델레 아르티, 프라이오리 델 아티, 피렌체 길드의 대표들이 모여 법을 논의하고 동맹을 맺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렌체는 결코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부와 자부심은 도시를 보석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전장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팔라초 베키오는 르네상스에서 가장 극적인 음모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음모의 그림자, 피렌체를 다스리는 것은 특권이자 위험이었습니다. 권력은 불빛에 끌리는 나방처럼 적들을 끌어들였고 이 전당에서는 종소리보다 더 크게 배신의 속삭임이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피렌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는 1478년 파치 음모 사건, 파치 컨스퍼러시. 이었습니다. 사건은 두오모 내부에서 벌어졌지만 그 충격은 수십 년간 팔라초 베키오를 흔들었습니다. 강력한 파치 가문은 교황과 손잡고 위대한 로렌초, 로렌초 대 메디치와 그의 형제 줄리아노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주일 아침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에서 성대한 미사가 진행되던 중 음모자들은 공격했습니다. 줄리아노는 살해되었지만 로렌초는 살아남았습니다. 도시는 폭발했습니다. 음모자들은 붙잡혀 이팔라초 베키오로 끌려왔습니다. 일부는 이탑이 창문에서 던져져 처형되었고 시신은 다른 이들에게 경고로 매달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 궁전은 단순히 정부의 심장이 아니라 심판과 복수,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와 공화국, 1494년 메디치 가문이 다시 추방되자 피렌체는 새로운 공화국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사에서 가장 빛나면서도 논란 많은 인물 중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의 서기로 일하며 팔라초 베키오 내부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를 조직하며 민병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용병이 아니라 시민군대야말로 자유의 진정한 수호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정치가 이상이 아니라 권력, 필요, 그리고 생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저서들 군주론과 로마사 농고은 바로 이 벽 안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쓰여졌습니다. 그가 이 회랑을 거닐며 펜을 손에 쥔 채 적과 경쟁자들 사이에서 피렌체를 지탱하던 미묘한 권력의 균형을 숙고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추방된 이후에도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치란 이상 못지않게 계산에 관한 거심을 일깨우는 유산으로 사보나롤라의 재판, 팔라초 베키오는 또한 운명의 법정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불과 심판을 외치던 설교를 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는 1498년 체포되어 이곳으로 끌려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전당에서 고문과 신문을 받았고 이단자로 선고되었습니다. 곧 그는 바깥 광장으로 끌려나가 처형되었으며 화형을 당한 뒤 재는 아르노강에 흩뿌려졌습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피렌체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여전히 궁전의 회랑을 떠돌며 부패를 고발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공화국에서 공국으로 1530년 모든 것이 다시 변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돌아오면서 피렌체는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팔라초 베키오는 팔라초 두칼레, 팔레이조 더케일, 공작궁전로 불리며 코시모 1세가 거처로 삼으면서 탈바꿈했습니다. 옛 회의실은 메디치 선전을 위한 전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왕조 권력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시민적 기능을 완전히 잃지 않았습니다. 공작의 궁전이 되어서도 여전히 피렌체 행정의 두뇌였습니다. 그리고 코시모가 나중에 피티 궁전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 이 요새는 다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팔라초 베키오, 옛 궁전, 말입니다. 19세기, 하나의 나라가 태어나다. 수세기가 흐른 뒤 팔라초 베키오는 다시 역사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1865년, 피렌체는 새롭게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로 선택되었습니다. 팔라초 베키오는 이탈리아 의회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중세 요새 안에서 새로운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이탈리아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바사리의 천장화 아래에서 울려 퍼진 연설은 수세기 동안 갈라져 있던 지역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비록 수도의 자리는 6년 뒤 로마로 옮겨졌지만 이 궁전은 이탈리아 최초의 의회 토론이 열린 장소라는 영예를 영원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팔라초 베키오, 그리고 우리는 현재에 도착했습니다. 팔라초 베키오는 더 이상 공작들의 거처도 수도사들의 감옥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곳은 동시에 박물관이자 피렌체 시청입니다. 내부에는 걸작 예술품, 역사적 전당, 그리고 시민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렌체의 시장은 여전히 이 벽 안에서 일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결혼식이 살라로사에서 열리고 회의가 개최되며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마키아벨리, 사보나롤라, 코시모, 엘레오노라가 걸었던 바로 그 바닥을 밟습니다. 팔라초 베키오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궁전입니다.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숨쉬고 일하고 봉사해온 건물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잠시 성찰. 여기 서서 잠시 되돌아보십시오. 팔라초 베키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새, 음모의 무대, 공작의 궁전, 감옥, 위회, 현대의 시청, 그 돌에는 모든 시대의 목소리가 스며 있습니다. 길드 장인들, 수도사들, 공작들, 공화주의자들, 혁명가들, 예술가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층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건물은 드뭅니다. 이곳의 모든 구석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모든 이야기는 자유와 권력 사이의 영원한 투쟁을 비춥니다. 정치에서 예술로 이웃으로의 소중한 고객 여러분 다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권력의 거대한 전당을 거닐며 음모와 수도사, 공작, 그리고 공화국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팔라초 베키오의 예술적 영혼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궁전의 각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무대이자 갤러리이자 피렌체의 과거를 담은 살아있는 프레스코입니다. 이제 함께 그 속을 천천히 그리고 신중히 거닐어 봅시다. 마치 시간이 직접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기념 아파트 쿼셔리 모누멘탈리. 이제 우리는 쿼셔리 모누멘탈리 기념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조르조 바사리가 코시모 1세와 엘레오노라 디톨레도를 위해 만든 웅장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예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으로 그려진 선전이었습니다. 모든 천장, 모든 벽, 모든 패널은 메디치 가문이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의도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십시오. 바사리는 미덕, 행성, 그리고 피렌체의 승리를 주제로 한 복잡한 우위화를 그렸습니다. 금빛으로 장식된 천장은 반짝이며 각 패널은 작은 서사시처럼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두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레오 10세 구역, 쿼티어 디 레오넥스, 메디치 출신 교황을 기리며 가문이 종교적 권세를 찬양한 공간. 사원소 구역, 쿼티어 디 글리 엘리멘티, 불, 물, 공기, 흙, 자연의 힘 자체가 메디치 앞에 굴복하는 듯 묘사된 공간. 이 방들을 거닐며 우리는 예술과 정치가 완벽하게 결합된 세계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지도실, 살라 델 카르테 조그레피셰. 이제 가장 매혹적인 방 중 하나인 살라 델 카르테 조그레피셰 지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세기 중반, 바사리와 우주학자 이냐치오 단티가 만든 이 방은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과 상상력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벽을 둘러보면 거대한 패널들의 당시 알려진 세계의 지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그 시기는 지구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던 때였고 새로운 땅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앙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지구본 중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는 메디치의 호기심과 야망을 상징했습니다. 이 방위 목적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메디치 치하에서 피렌체의 영향력이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도 속 일부 지역은 낯설고 기묘한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지식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이 지도들은 발견의 경이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1세의 스튜디오로. 다음은 궁전에서 가장 신비로운 방 중 하나인 프란체스코 1세의 스튜디오로로 들어갑니다. 그는 코시모와 엘레오노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작고 창문 없는 이 방은 천장과 벽 전체가 그림과 장식장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적인 은신처이자 연금술, 예술, 과학의 세계였습니다. 각 패널은 네 가지 원소와 인간 지식에 연결된 신화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뒤에는 숨겨진 장식장이 있었고, 프란체스코는 그곳의 희귀 광물, 과학기구,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이국적인 수집품들을 보관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보석 상자 속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술과 자연의 신비로 둘러싸인 곳, 르네상스 군주의 정신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에 매혹되고 지식에 집착하며 비밀에 끌린 인물이었습니다. 백합의 방, 살라디아이 기그리. 가장 화려한 시민의 방 중 하나는 살라디아이 기그리, 백합의 방입니다. 그 이름은 피렌체의 상징인 플레르드 리스, 프러데리스, 백합 문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와 그의 작업장이 그린 벽화가 방을 장식하며 피렌체의 우아함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이곳에는 궁전의 보물 중 하나인 도나텔로의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시민적 미덕이 폭정을 이긴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방에서는 대사들을 맞이했고 법이 선포되었으며 피렌체의 자부심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금빛 백합은 여전히 빛나며 이 도시에서 아름다움과 정치가 언제나 함께 춤추어 왔음을 상기시킵니다. 헤라클레스의 방, 또 다른 방은 헤라클레스의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힘과 용기로 알려진 신화적 영웅입니다. 왜 하필 헤라클레스일까요? 그는 피렌체의 전설적인 수호자였으며 시민들은 자신들을 강인하고 회복력 있으며 폭군에 맞서 당당한 존재로 여기며 그와 동일시했습니다. 메디치 가문 역시 헤라클레스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을 그의 덕목을 이어받은 자, 도전의 정복자, 신이 부여한 힘으로 통치하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엘레오노라의 예배당 다시 보기. 우리는 이미 브론치노가 그린 엘레오노라 디 톨레도의 개인 예배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선 친밀함의 공간이기에 다시 멈추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브론치노 특유의 차갑지만 보석 같은 화풍을 눈여겨보십시오. 도자기 같은 얼굴, 빛나는 직물, 천상의 천사들. 이것은 매너리즘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의 세계, 현실이 신성한 우아함으로 다듬어진 세계였습니다. 엘레오노라에게 이곳은 단순한 아름다움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녀가 자녀와 남편, 그리고 도시를 위해 기도하던 영적 다치였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숨겨진 흉상, 궁전 곳곳에는 놀라운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에게 귀속된 흉상, 브루투스입니다. 이는 시절을 암살한 로마의 브루투스를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지며 폭정에 맞선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피렌체인들에게 브루투스는 단순히 고대사가 아니라 메디치의 지배에 맞서 싸운 자신들의 투쟁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피렌체를 사랑했지만 종종 그 지배자들과 충돌했던 미켈란젤로는 이 얼굴을 자부심과 도전이 뒤섞인 감정으로 조각했습니다. 궁전 속에 숨겨진 이 흉상은 대리석 속에 새겨진 무언의 항의로 서 있습니다. 태피스트리와 승리, 궁전 곳곳을 장식한 메디치 태피스트리 또한 잊지 말고 감상하십시오. 대공의 직물 공방에서 집조된 이 작품들은 성경 이야기, 영웅적 행위, 메디치의 승리를 묘사합니다. 풍부한 색채와 정교한 디자인은 차가운 돌벽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차디찬 공간을 영광과 이야기로 빛나는 직물로 바꾸었습니다. 각 태피스트리는 예술작품인 동시에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메디치의 위대함이 삶의 구석구석을 감싸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겹겹의 궁전, 방에서 방으로 걸음을 옮길 때 꼭 기억하십시오. 팔라초 베키오는 단일한 이야기가 아니라 겹겹의 태피스트리라는 것을. 중세 요새, 공화국 평의회, 메디치의 거처, 과학의 보물실, 우더케머, 지도 갤러리, 신앙의 예배당, 백합과 영웅의 시민 전당. 각 방은 메디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피렌체 시민들 자체를 비춥니다. 그들의 자부심, 불안, 야망, 신앙 말입니다. 마치 이 궁전의 돌 자체가 도시의 정체성을 새기고 조각하고 직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팔라초 베키오 오디오 가이드 파트 5. 비밀, 전설 앰퍼샌드 미스터리. 비밀의 궁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유트루의 소중한 고객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살로네 데이 칭케첸토의 장엄함, 엘레오노라 예배당의 우아함, 바사리의 천장화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팔라초 베키오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할 시간입니다. 속삭임과 그림자, 그리고 미스터리 속에 감춰진 세계입니다. 이 궁전은 단순한 역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설입니다. 그 벽 뒤에는 여전히 역사가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비밀들이 숨어 있고, 피렌체 사람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단서 하나가 바로 눈앞에 숨겨져 있습니다. 체르카 트로바, 세르카 트로바, 리 미스터리, 살론에 데이 칭퀘첸토, 살론디아이 싱퀘센토, 안. 바사리가 그린 메디치의 승리 프레스코화들 사이에는 작지만 기묘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초록색 전투 깃발 위, 높이 그려진 두 단어, 세르카 트로바, 찾으라, 그러면 발견하리라. 왜 바사리는 이 단어들을 그려넣었을까요? 일부는 이것이 비밀스러운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바사리의 프레스코 뒤에는 여전히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미완성 걸작 앙기아리 전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사리가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파괴하지 않고 위에 덧칠해 보존했을까요? 그리고 후대에게 남긴 단서가 바로 이 단어였을까요? 현대의 스캐너와 탐침 조사에서는 벽 뒤에서 안료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레오나르도의 격렬한 말과 병사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위를 올려다보며 세르카 트로바라는 글자를 본다면 팔라초 베키오가 아직도 레오나르도의 영혼을 벽 속에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억하십시오. 미켈란젤로의 비밀 낙서, 궁전 밖, 피아차 델라 시뇨리아 입구 근처의 돌을 자세히 보면 사람의 여벌굴 윤곽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것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남긴 것입니다. 이야기에는 그가 광장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늘 안절부절 못하던 미켈란젤로가 무심코 끌을 들어 돌에 한 남자의 여벌굴을 새겼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귀찮게 하던 사람의 초상, 어쩌면 자기 풍자, 혹은 단순한 천재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까지도 피렌체 사람들은 이것을 일레 인포투노 디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의 심심한 낙서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예술가조차 이 돌에 낙서를 남겼다는 작은 증거이지요. 바사리 회랑, 비밀의 통로. 아마 가장 유명한 비밀은 바로 바사리 회랑, 코리도이오 바사리아노일 것입니다. 1565년 공작 코시모 1세를 위해 조르조 바사리가 건축한 이 통로는 팔라초 베키오에서 시작해 우피치 미술관을 지나 베키오 다리 위를 건너 피티 궁전까지 이어집니다. 왜 지어졌을까요? 코시모와 그의 가족이 피렌체 시민들의 눈, 그리고 단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안전하고 은밀하게 이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랑 내부에는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었고, 나중에는 세계 각지의 예술가 자화상을 포함한 초상화 컬렉션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회랑은 메디치의 통제, 비밀, 안전에 대한 집착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궁정과 궁전을 잇는 다리가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권력과 불안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유령. 그러나 팔라초 베키오는 숨겨진 예술과 통로만 간직한 것이 아닙니다. 유령이 산다고도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유령은 부패와 사치, 악덕을 꾸짖었던 도미니코 수도사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입니다. 그는 체포된 뒤 아르놀포 탑 내부의 알베르게토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이단 판결을 받은 뒤 아래 광장에서 처형당했고 그의 죄는 아르노강에 흩뿌려졌습니다. 피렌체 사람들은 폭풍우 치는 밤이면 수도사 복장의 그림자가 회랑을 거닐며 기도나 저주를 중얼거린다고 속삭입니다. 어떤 이들은 돌바닥을 가로지르는 쇠사슬 소리를 들었다고도 말합니다. 유령이든 기억이든 사보나롤라의 존재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어 피렌체의 가장 어두운 날들을 상기시킵니다. 음모의 속삭임. 팔라초 베키오는 수많은 음모의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어떤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어떤 것은 단지 소문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궁전 벽 안에는 회의를 엿듣기 위한 숨겨진 방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비밀 계단은 공작이 갑자기 나타나 신하들을 놀라게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림 속에는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프레스코와 속에는 상징이 숨겨졌으며 장식 속에는 암호가 쓰여 있었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메디치 가문이 독약을 보관한 비밀 캐비닛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라이벌을 은밀히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실일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과 음모가 형제와도 같았던 피렌체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했을 것입니다. 죄수들의 흔적, 탑이 감방 안에서 정치범들은 종종 벽에 표시를 새기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어떤 이는 저주를 남겼습니다. 한 죄수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치미레지, 프레기퍼미, 이 글을 읽는 이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 흔적들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며 이곳에서 살고 죽었던 이들의 침묵의 증언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메디치의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던 절망, 두려움, 그리고 형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사자의 안뜰의 전설, 궁전의 안뜰에는 한때 살아있는 사자들을 가둔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자는 피렌체의 상징이었으며 선물과 전리품으로서 도시에 보내졌습니다. 어린이들은 가까이 다가가 사자의 포효를 들으려 했고 여행객들은 그 위엄에 감탄했으며 궁정 사람들은 사자가 살아있는 한 피렌체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사자가 죽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피렌체 쇠퇴의 전조라고 말했습니다. 끝없는 미스터리의 궁전, 그러니 팔라초 베키오를 탐험할 때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야기가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이야기는 조용히 돌에 새겨져 있고 어떤 것은 여러 겹의 프레스코 뒤에 그려져 있으며 어떤 것은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가 밤에 속삭이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팔라초 베키오는 권력의 궁전이자 동시에 비밀의 궁전입니다. 여전히 숨쉬는 궁전, 이유트루의 소중한 고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수세기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공화국의 평의회, 메디치 궁정, 비밀 통로, 감옥, 그리고 그림으로 장식된 경이로움까지. 그러나 팔라초 베키오는 단순히 과거의 기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숨쉬는 궁전입니다. 다른 많은 역사적 건물들이 단순히 침묵의 박물관으로 서 있는 반면 이 궁전은 중세 이래로 같은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렌체 시민 생활의 심장입니다. 피렌체 시청, 이 벽 안에 현대 사무실로 들어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피렌체 시장과 시위회가 여전히 이곳에서 도시를 다스린다는 점입니다. 한때 길드 장인, 프리오리, 공작들을 맞이하던 방에서 오늘날에도 회의가 열리고 시민의식이 진행되며 도시 행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중적 정체성, 박물관이자 동시에 정부 궁전이라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어디서 아침에는 바사리의 프레스코를 거닐고 오후에는 결혼식이나 시위회 회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살라 로사의 결혼식, 궁전의 현대적 활용 중 가장 마법 같은 순간은 바로 결혼식장으로 쓰일 때입니다. 살라 로사, 살라 로사, 붉은 방,는 붉은 테피스트리와 황금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서 온 커플들이 피렌체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찾아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가 병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고 서약이 교환되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을.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피렌체가 줄 수 있는 가장 낭만적인 경험입니다. 오늘날의 아르놀포 탑에 올라가면 이 궁전이 세월을 견뎌온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높이에서 피렌체는 장관을 이룹니다. 대리석의 산처럼 솟은 두오모, 도시를 가로지르는 아르노 강, 멀리 이어지는 토스카나 언덕들.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매일 이 계단을 오르며 한때 경비병과 죄수, 공작들이 밟았던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전망대에 서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풍경은 코시모 대 메디치, 사보나롤라, 심지어 마키아벨리도 보았던 바로 그 풍경입니다. 700년 동안 거의 변치 않은 풍경을. 박물관 경험. 팔라초 베키오는 박물관으로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보물들을 제공합니다. 바사리의 거대한 프레스코와 레오나르도의 숨겨진 그림의 미스터리를 간직한 살로네 데이 칭케첸토. 세상에 둘도 없는 호기심의 방. 프란체스코 1세의 스튜디오로. 르네상스 시대 세계의 꿈이 그려진 지도실. 브론치노의 성스러운 우아함으로 빛나는 엘레오노라의 예배당. 도나텔로의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황금빛 백합으로 빛나는 백합의 방. 각 방은 갤러리이자 이야기이며 함께 모여 예술, 정치, 과학, 신앙이 뒤섞인 여정을 만들어냅니다. 밤에 팔라초 베키오. 해가 진 뒤 방문하는 이들에게 궁전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황금빛 조명에 비친 돌 외벽은 마치 세월 자체가 안에서 빛을 발하는 듯 살아 움직입니다. 야간 투어에서는 숨겨진 구석과 메아리만 가득한 텅 빈 전당,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피렌체의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팔라초 베키오는 군중이 사라지고 역사의 속삭임이 더 뚜렷해지는 밤이 가장 마법 같은 순간이라고. 피렌체의 살아있는 상징. 오늘날 팔라초 베키오는 돌이나 예술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피렌체 자체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한때 공화국이었고 후에는 공국이었던 도시. 르네상스를 탄생시킨 도시. 예술가, 상인, 수도사, 혁명가, 그리고 비정가들의 도시. 이 안으로 들어서는 모든 방문객은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수세기의 메아리에 자신의 발걸음을 더하며 작별 인사, 그리고 이제 이웃으로의 소중한 고객 여러분, 우리의 팔라초 베키오 여정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마키아벨리가 일했던 곳을 걸었고 사보나룰라가 기도했던 곳에 섰으며 코시모가 통치하던 곳, 바사리가 그림을 그리던 곳, 죄수들이 울던 곳, 예술가들이 꿈꾸던 곳을 지나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궁전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피렌체이며 여전히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시뇨리아 광장으로 다시 나서며 탑을 올려다보십시오. 그 돌들은 7세기 동안 서 있었던 바로 그 돌들이며 이제는 여러분의 기억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유트루와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렌체의 정신, 그 아름다움, 용기, 끝없는 창조성이 여러분이 이곳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함께하길 바랍니다.